여러분,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누군가가 아침에 오늘 기분이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봐 준 적이 있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어떤 상한 감정이나 부정적인 감정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감정을 그냥 아, 이러다 말겠지 하고 그냥 꾹꾹 누르거나 그냥 억압하고 외면하십니까? 아니면 아, 이러면 안 되지 참자 참자 하면서 그냥 계속 그렇게 억압하고 감정을 묶어둔 채로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던가요? 오늘 우리는 감정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은 우리의 행복한 감정이든 또 상한 감정이든 어려운 마음이든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에 내 안에 그냥 무겁게 있었던 상하고 지치고 또 괴로운 감정들이 하나님께로 더한 발짝 다가가면서 기도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한국보다 라이브러리를 자주 갔어요. 좀 책을 많이 읽어야 될것 같은데 생각보다 책을 읽는 게 쉽지 않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사과 먹으면서 벤치에나 잔디밭에 누워가지고 막 책을 볼 때, 저는 미국 가면 다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읽다 보면은 모르는다는 거 수두룩해서 사전 찾아야지요, 뭐 해야죠. 차라리 그냥 도서관에 앉아 있는 게더 편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을 많이 달래줬던 거는 그림책이었어요. 저는 그림책을 상당히 많이 봤습니다. 웬만한 그 도서관의 앞쪽에 있는 모든 픽처북 섹션을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하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같이 읽었던 책 중에 앤서니 브라운의 그 기분이 어때라는 책이 있어요. 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저랑 함께 만난 분 중에는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본 분도 있었을 거예요. 이 기분이 어때라는 책은요,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이구나. 제목은 번역으로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인데, 그 기분을 말해봐라는 책의 제일 처음이 기분이 어때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How are you? 하고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영혼 없이 그냥 Fine, thank you, and you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기분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원숭이가 나와가지고요, 다 재미없어, 가끔은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라는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인 감정, 원숭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아, 동화책의 처음이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으로 시작되다니 하면서 좀 놀라웠기도 했고. 또 우리가 막 가르쳐야 되는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즐거워야 돼 이런 것보다 내 감정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냥 행복한 게 아니라 뭐 해서 행복해, 어떻게 행복해, 구름을 위로 걷는 것처럼 행복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세상에 얼마나 다양하고 또 표현하기 어렵지만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이 많은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어쩔 때는 행복하고 어쩔 때는 화가 나고 걱정도 되고 궁금하고 놀라고 자신만만하다가 부끄러워지기도 하고 하는 그책 속에 인간의 모든 감정들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렇게 기분이 어때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림에다가 그러면은 한 가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애는 이렇게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내 안에 많은 감정들이 지금 있어요. 기쁘다가 슬프다가 행복했다가 이런 감정들이 있어요라고 그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우리는 그 책의 마지막이 너는 어떤이라고 물어봐요. 기분을 말해봐로 이렇게 끝이 납니다.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분을 누군가가 물어봐 준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그냥 괜찮아요 라고 우리가 그냥 fine thanks 하듯이 그냥 그렇게 대답하겠습니까? 그런데 내 감정이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은 좀 그 감정에 대해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좀 나가보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예레미야애가 3장의 말씀은요, 원래는 뭐 한 개인의 어떤 감정에서 시작된 말은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멸망, 파멸,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제 이렇게 절박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공동체로 기도하다가 한 개인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제가 축소해서 본문을 봤지만 예레미야애가 3장 전체를 한꺼번에 읽으면 이 기도자가 처음에 시작한 이 슬픔의 감정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지 그 과정이 잘 드러나고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의 탄식으로 시작한 본문이 이제 마주한 이 절박한 현실에 대해서 나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그냥 슬프고 이 감정을 추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정뿐이 아니라 상황은 더 절박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들 감정, 우리는 감정 하나도 추스르기가 어려워요. 저도 잘 울립니다. 점점점 이제 그런 인생의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아, 나는 내 감정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런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한계 때문에 내가 무엇을 못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께 이것을 물어봐야 된다라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물어봐도 돼요? 너희들 기분이 어떠니? 이렇게 기분이 어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오늘 나눔 질문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감정을 한번 솔직하게 주보에다가 좀 적어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분이 어때? 시작한 이 감정에서 내 기분, 내 감정을 어떻게 기도로 이끌어 가야 할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다섯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아멘. 근데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이 평강이 떠나갔다 그러죠. 히브리 사람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 평강. 이 평강이라는 말이 그냥 마음의 평강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부요함, 풍요, 번성 이런 뜻까지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잘 지내라 라는 평강, 이 모든 샬롬이 다 멀리 떠나갔다라는 것은 정말 평안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민족 사람들이 그렇게 붙잡았던 이 유일한 소망이었던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소망도 끊어졌다. 그러니까 모든 소망이 다 끊어졌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얘기를 솔직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내 감정을 기도로 가져가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내 솔직한 감정을 직면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어떤 기도요? 솔직한 감정에 직면하는 기도. 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감정을 부인하지 마세요. 감정은 그냥 부인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을 나몰라라 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 내가 이전에 붙잡았던 샬롬이 다 끊어졌어요. 내가 이것 때문에 행복했었어요. 내 번성과 내 성공과 내 번영, 이런 것들의 그 평강이 끊어지고, 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소망까지도 끊어졌다고 생각해서 하나님 나는 슬프고 절망적이고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예, 근데 여러분들 나는 그런 거 없는데 하시는 분들은 일부러 막 끄집어내가지고 막 그 낙심하시면 안 되고요. 네, 지금의 감정이 어려운 분들은 여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자는 거예요. 자,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어나 그랬어요. 계속 아주 쓴 얘기가 나오죠. 쑥이랑 담즙을 기억해달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눔 질문에 보면은 본문이 나와 있으니까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라는 말이 19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이 기억하는 이 대상이 달라요. 자, 이 시인은 이 낙심한 사람, 이 고난당하는 사람은 내 고통을 누구한테 기억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내가 너무 기억하고 있어서 힘든 거잖아요. 쑥과 담즙, 이거 안 먹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쑥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달콤할 수 있지만 예전에 이 아예 정제되지 않은 쑥하고 이 담즙을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의 몸 자체가 너무 씁쓸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 고통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직면하고 나서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고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 고통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겠다는 기도를 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전히 내 고통이 왜 기억이 안 나겠어요? 씁쓸하죠. 그러나 신앙의 언어는 의지적이고 선포적인 언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자꾸 우리 안에 있는 낙심을 몰아내면서 하나님 내 고통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십시오. 나는 하나님만을 기억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어려운 순간, 낙심의 순간, 감정이 상한 순간에 우리는 1번의 기도에서 그냥 끝날 때가 많아요. 1번조차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해서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하고 끝나지만 아직 우리가 가야 될 기도의 여정이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내 고통은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또 나는 누구만을 기억해요?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내 상한 마음이 자꾸 나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셔서 하나님 내가 낙심이 되지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나는 그 낙심 가운데서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크리스천의 기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 이제 낙심돼서 1번의 기도에서 끝났지만 2번 과정으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소극적인 태도가 점점점 적극적인 태도로 바뀌는 중요한 지점이에요. 지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이 두 번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말씀 안에서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여기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에요. 왜냐? 오늘 예레미야의 본문에서는 이 사로잡혀간 이 포로들의 현실, 그것을 바라보는 이 선지자의 이 마음의 안타까움, 이런 절망과 상실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엔가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지금 빼앗겨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슬픔을 갖는 것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슬픔을 갖는 것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째의 그 기도의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 고통은 누가 기억해달라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는 누구만을 기억해요? 하나님만을. 네, 이 부분이, 이 지점이 여러분의 기도에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 여러분의 기도를 바꾸는 그런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는 의지적인 선포로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크게 한번 읽을게요.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나이다.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 나이다. 아멘. 우리는 진멸될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영원히 아버지의 집에 거할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번과 2번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만 기억하겠다고 기도하고 나서는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다 상황을 그냥 요 마술처럼 땡땡땡 하면서 다 그 상황을 완벽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기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만들어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지금 내가 기도하고 눈 떠보니까 뿅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중에서 21절의 중요한 그 키워드는 오히려, 오히려입니다. 크리스천의 기도는 오히려의 소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기도의 과정은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된다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소망을 품는다고 해서 당연히 우리가 그냥 당면한 고난의 참상이 없어지거나 당장에 무엇이 달라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저 폭풍 가운데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찬란한 빛을 봐야 되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히려의 영성,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은 절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소망을 품지 할 때 오히려 내가 소망을 품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내가 처한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막 평안이고 소망을 주는 거라는데 나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오히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처한 상황, 내 상황 감정의 간격을 좁혀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되고 계속 버팅기고 있으면 내 상황 감정은 그냥 나의 상처로 남고 나의 트라우마로 남고 내가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멈춰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변화예요. 상황의 변화보다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도 안에서 경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눈물 나요. 나도 너무너무 슬퍼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억이 되고 있습니까? 울어도 돼요. 엉엉 울어도 돼요. 그 과정 가운데서 그냥 울다가 끝나는 그런 슬픔이 아니라 내 슬픔을 말씀 안으로 자꾸자꾸 가져가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하고 있는 이 시인이, 이 기도자가 진정으로 변화해야 될 지점이 어디냐고 이야기 묻는다면 이 사람은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오히려의 소망을 갖고 이제는 내 문제만 바라봤던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간격을 좁히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슬픔과 이 어려운 현실들만 바라보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시인은 어떻게 이것을 기도자는 고백했는지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러분, 갑자기 곤경에 처한 사람이 이런 말이 툭 하고 나올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원래 읊조리고 묵상하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셨어라는 그 이전의 아름다운 신앙의 기억들이, 내가 붙잡았던 말씀들이 내 곤경에 처한 상황 속에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욕하고 싶고 화내고 싶고 절망하고 싶을 때 그것을 누르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기억되는 것이 뭐예요? 인자, 인자는 우리 수요일 성예배에서 많이 했던 히브리어 헤세드. 인자, 헤세드. 헤세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충실한 사랑입니다. faithful 하다는 거예요. 왜? 헤세드는 그냥 뭐 그냥 해도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 백성이 끊어도 하나님이 그걸 끊지 않으세요. 이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 고난 가운데서도 사로잡혀간 가운데서도 포로가 된 가운데서도 그것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 이전에 그 헤세드의 하나님을 경험했고 말씀이 계속적으로 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평안하십니까? 더 말씀을 알아야 돼요. 내 안에 새겨지는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상황 속에서 장례를 치르고 뭐 할 때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좋은 데 가셨으니까 이것 이 시간도 지나가리라. 이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들은 입에서 그 말씀이 나와야 돼요. 인자, 이 헤세드, 그리고 긍휼이 풍성하신 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선지자 요나는 화까지 냈어요. 하나님은 맨날 이러면서 내 예언만 틀리게 만드시는 분 하면서 하나님은 예언자 자신이 이렇게 직접 신탁을 내리신 예언자를 부끄럽게 해도 내 자녀,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자녀를 헤세드의 사랑으로 인자와 긍휼을 가지고 다시 일으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서 어려운 감정 가운데서 헤세드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의지한 기도는 결국 하나님과 내 감정 사이의 간격을 좁히면서 무엇을 의지하며 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과 슬픔 이것을 붙잡고 시작했던 기도가 인자와 긍휼이라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으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그렇게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의 기도자가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나를 탁 데려가다가 이렇게 가져간 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우리가 이 찬양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찬양을 하는데요. 제가 오늘 조장 교육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오늘 뭐가 새로우냐고. 네, 저는 오늘 약간 핑키핑키하게 입고 왔죠. 네,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도움이 별로 안 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네 번째로 올려드려야 돼요. 아유, 내가 1, 2, 3도 까먹었는데 벌써 네 번째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가 뭐였어요? 솔직한 감정에 직면하는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내 고통은 누가 기억해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나는 누구만을 기억해요? 하나님만을 기억한다는 기도를 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오히려의 소망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랬을 때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아둥바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가 걱정하는 영혼들까지 다 책임지실 거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러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것을 한번 어떤 뜻일까 생각해 봤어요. 내가 너무 힘들 때, 예. 여기 중에 여러분들 간밤에 잠 못 주무시고 불면증으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일시적인 불면증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만성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불면증을 해결해 드리는 그 방법보다 아침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정말 자려고 자려고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나의 상황, 내 기분, 내 감정은 그냥 계속 밤이에요. 낮이 오지 않아요. 밤의 상황이 계속되고 다른 사람들은 아침에 막 일어나서 자신의 일을 막 하는데도 나는 계속 밤이에요. 그러기를 여러 날 거듭하다가 어느 순간 이 따가운 햇살을 경험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태양을 주관하시는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몇 날을 밤을 내 마음이 밤으로 향해 가고 있고 밤에 계속 머물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루도 어김없이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요. 갑자기 어느 날 아침이 딴 때보다 더 막 조명을 넣어서 밝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단풍이 쳐도 눈이 와도 어김없이 그 시간에 우리를 아침으로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고 너의 밤에서 이제는 나와서 새 날을 맞이해라 하고 우리를 날마다 초대해 주십니다. 근데 너무 몇십 년 동안 그냥 반복된 아침이라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젯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너무나도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내 인생의 밤을 계속 가지고 계신 분들,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성실하게 나를 위해서 아침마다 새 날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계속 밤에 머물러 있었구나 하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내 인생의 밤을 이제는 마치고 아침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하는 내 감정을 계속 밤으로 그냥 지속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실해야 된다면 오늘 우리의 감정의 밤을 아침으로 바꾸는 그 성실함이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24절과 25절을 한번 읽겠어요. 자, 이 말씀을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선포하는 거예요.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시간이 된다면 진짜 예레미야 3장을 다 읽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제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는데 하나님을 붙잡는데요, 어떻게 붙잡아요? 전인적으로 내 감정의 상함 때문에 내 몸도 상하고 내 상황도 상하고 내 관계도 상하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섯 번째, 하나님 붙잡기를 전인적으로 내 인생에 선포하는 기도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처음에는 평강이 없어졌다, 소망이 끊어졌다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이거를 내가 고백하고 있는 나로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24절에 심령이라는 말 있죠? 심령. 네. 심령이라는 말, 히브리 단어로 우리가 헤세드는 이제 다 외웠으니까 한번 네페시라는 말, 네페시. 이 심령이라는 말은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로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지만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전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적인 그런 그 마음을 이야기할 때 네페시라는 말도 하고요. 또 나의 자아를 말할 때도 네페시라는 말을 해요. 또 나의 감정의 모든 전체도 네페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네페시에게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감정, 상한 마음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내가 내 인생 전체에 선포하는 거예요. 처음엔 감정만 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몸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상황도 상하고 관계도 상했어요. 그 모든 전인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한 감정 건강했다고 생각하지만 점검해 봐야 할 만큼 여러분의 환경 때문에 이 제자리를 이탈한 여러분의 영성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정말 똑바로 내 안에 내 중심에 예전에는 있는 것 같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딱 있는 것 같았는데 내 감정의 흔들림과 내 내패시가 막 흔들리면서 예수님의 자리도 흔들렸을지 몰라요. 다시 말씀 안에서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점검이란 말 참 많이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맨날 맨날 의인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스펙션이에요. 계속 점검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환경 때문에 내 상황 때문에 막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예전에 중심에 있어서 점점 옆으로 지나가고 어디 계시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정말 놀라우리고 우리가 지금 거기가 깜짝해야 될 일입니다. 근데 갑자기 이 기업이라는 말이 나와갖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갑자기 왜 이런 기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땅을 기업으로 이렇게 분배받았던 예, 그 요, 어디죠? 그 갑자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네, 다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땅. 땅은 그들에게 소유. 네, 내가 붙잡을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중한 그 소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의 상황은 예레미야 애가에서 땅을 잃어버렸어요. 쫓겨났잖아요. 예루살렘은 황폐됐고 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고 지금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비참하고 그런 상황에서 내 네페시에게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보면 되게 미쳤다고 할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회복시킬 것이고 내가 손에 가지고 있는 내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샵,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그 기업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를 바랍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 굉장히 수동적으로 내가 그냥 말하면 하나님 그냥 듣고 말씀해 주시고 그거 안 되면 응답 안 해줬고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내 상한 감정을 놓고 기도할 때는 이 선포, 선하신 하나님을 내 전 인생적으로, 인격적으로, 전인적으로 선포하면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은 내 감정만 건드려주시고 내 가족만 지켜주시고 기업은 좀 안 지켜주셨으면 그냥 좀 잘 되는 것만 지켜주고 내가 못하는 거는 그냥 놔두고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좀 부조리한 거는 그냥 하나님 가만 놔뒀으면 좋겠고 이게 아니라 전인적인 나의 기업이 되시는 그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야겠습니까? 시작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됐지만 나의 어려운 감정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분이 선하셨어. 그분이 나의 기업이었어. 내가 그분밖에는 붙잡을 사람이 없어. 나는 그분을 의지해. 너도 의지해. 하면서 내 입에서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가를 써내려갔던 이 기도자가 처음에는 어려운 마음을 붙잡고 했지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의 탄식의 소리와 탄식의 기도가요, 누군가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돼야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만 잘 살고 나만 복되게 살다가 천국 와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 감정의 상황 가운데서 같이 기도하다 보면 비슷하게 그 감정의 상함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찾아가셔야 됩니다. 기도가 시작되었을 때 감정 그대로를 가지고 그냥 기도 다 했으니까 이제 오늘은 힘드니까 일어나야지가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까지 하는 기도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변화시키고 지금 기도 가운데서 내 절망의 상황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점점점 가까이까지 가시면서 나의 영적인 변화, 내 영적인 성숙을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 감정들, 어려운 감정들 이거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셔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시는 귀하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